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에게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붙들고 하루 종일 열심히 잘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바쁜 거 다 정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올려드린 찬양대로 모든 것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심지어는 기도 들어주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우리의 풀지 못하는 문제들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아버지 풀 수 없는 문제들 가득 짊어지고 있는 우리 짐진 인생들, 이 저녁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바로 만나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신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십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십계명 1계명, 2계명 했습니다. 혹시 1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이 뭡니까? 위로든지 아래든지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전번에 나눠준 것 중에요. 그거를 옆에 조금 이렇게 보시면서 좀 하세요. 오늘은 3계명, 4계명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우상 보면 이렇게 처음에 우상 시작이요. 우상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잘 그거 해보려고 믿어보려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좋은 머릿속으로 잘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말을 이렇게 하다가 말보다는 무엇인가 자꾸 보여줍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시청각 교육이 훨씬 말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동양에서는 백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여일견. 뭐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번 보여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선하신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한번 짠 보여주시면 어머머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2계명에 딱 가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위하여 색이 무엇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든지 땅 아래든지 바다든지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게 바로 믿는 거고 그래서 눈에 보이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에 관한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세요. 우리는 보여주고 무엇인가 만져주고 이러면 더 분명해지고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스타트가 하나님에 대한 스타트가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떠합니까?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요 평생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하고 다른 생각이 있나 보다. 나는 이렇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다르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딱 무릎을 꿇고 아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억지 쓰면서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되잖아요. 길은 높고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성경 구절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끌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예,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성도님들 요즘 알잖아요. 열린 예배라고. 열린 예배가 뭔가 하면요. 예배 드릴 때 다 동참해서 우리 마음이 막 움직여져야 하나님 바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열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목회자들과 앞에 있는 분들만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 좋은 거죠. 그래서 열어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바로 보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정작 안 하고 닫아놓고 우리 생각으로만 열어놓으면 그 열린 예배입니까? 그럴 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열린 예배라 그러면서 닫힌 예배로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 막 들고 뛰고 하는데 가면 답답한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지만 그냥 별다른 뭐 사람의 뭐를 없지만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뜨겁고 열린 예배를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 상이 천주교 이제 거기에 들어왔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잘 안 돼. 그래서 애들이 누구한테 얘기하죠? 엄마한테. 그거는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도 그렇고요. 그건 동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양도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사냥하고 돌아서 지쳐가지고 애들 말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살짝 얘기하면 엄마가 가서 여보 여보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간 신앙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님들이 나가서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으리라. 그리고 민간 신앙으로 이게 조금 자리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서 마리아 상이 밖에 서지게 되고요. 마리아 상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 사람들 그리고는 드디어는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드디어 그걸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우상이라 눈에 보이는 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거 뭐 우상같이 해서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들어올 때는 다 명분이 있고 다 다른 모양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거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2계명 한번 보십시오. 92 제2는 찾으셨죠? 그렇죠? 92 제2는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상을 왜 만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를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네가 복받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계명이 지나가고요. 2계명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게 지난번에 있었죠. 그렇죠? 성경 우리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그럼 뭐면 됩니까? 그럴 때 믿음은 그렇게 보는 거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보여주고 무언가 확실하게 만져지고 하면은 믿음이 쑥쑥 자랄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거 믿음을 봄으로서 그러면 참 좋습니다.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게 우리 사람의 위치가요. 사람의 위치가 옛날부터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때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피조물로서 사람이 있고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뭡니까? 그러면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짐승. 그 다음에 무기물질, 뭐 돌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밑에 가 있고요. 그 사람은 중간에 있어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짐승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배격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나가서 지금 미국 교육도 그렇고요. 그런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빅뱅 같은 게 뭐 뻥뻥뻥뻥 해서 단세포가 되고 이게 막 발달해서 이제 원숭이 있는 데까지 와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짐승이에요? 짐승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다 알아요. 짐승하고 비슷한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이 아닌 거를 진화론자들은 막 우리 보고 증명해 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막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닌 거를 막 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짐승 아닌 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눈을 딱 맞추시고 짐승이시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짐승이시네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기분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서 그래요. 기분 안 좋아요. 대단히 안 좋아요. 우리가 왜 짐승입니까?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짐승에서 와서 거의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위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보면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더 잘생긴다 그러면서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제2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전번에 92문 중에 제2는 찾으셨습니까? 제2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뭘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99로 가면요. 99로 가면 이제 질문이 뭡니까? 오늘 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미국 사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죠. 미국 사는 사람들은 어떤 감탄사나 아니면 조금 싫어가지고 뭐 표현하거나 이럴 때는 무슨 지저스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오 마이 갓! 그러고 갓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디움으로서 쓰고 있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질문이 있고요.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3이 뭡니까?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여기 3이에요. 너의 하나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그건 내 편의를 위해서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99번 질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99번 제가 질문하고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이 그거거든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제99번 제가 질문하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무슨 표현 하나 안 하는 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잘못 맹세할 때 있습니다. 그건 거짓 맹세입니다. 또는 불필요하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서약할 때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욕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오마이갓 이거 쓰는 사람 있으면 좀 그때 뭐라고 쓰면 좋을까? 뭐 속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뭐 제기랄 그러면 좀 그렇고 그치요. 그게 영어로는 좀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그때 속상하면 다르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갓이나 지저스나 이런 거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지저스 이름도 들어가고 갓이라는 이런 표현 들어가서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거 나쁜 의미로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걸 안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려고 그럽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때, 일컫지 말라 할 때 망령되이가 무슨 뜻입니까? 가볍게라는 뜻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우리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서 뭘 하면은 꼭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은 그 부른 그 상황을 꼭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상황답게 만들어 갈라야 되는 거죠. 답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답.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제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쓰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는 뭐가 됩니까? 방관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요 말은 좀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커피 마시다가 딱 쏟으면 오마이갓 그러든지 뭐 뭐라 그러면 아 그거 오늘 했잖아 그거 말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게 하십시오. 그 옆에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여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무엇을 얻도록요? 영광을 얻도록. 요 언어는 하나님의 이름은 조심해서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서행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저주나 감탄이나 속에 있는 불만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싶은데요.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이 거짓 맹세 같은 거 할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돈 빌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직분이 뭔데 좀 빌려줘 이러면서 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하나님 이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지금 공부 시간이라 그렇지 실제 상황에 가서 보면요 급하면 하나님 이름 막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우리 성경 구절 또 보면요 예레미야 4장 2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뭘 하면요? 보실래요? 예레미야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요 설명하는 뒷부분 우리 모든 말과 입에서 여호와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도 빌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부르지 말 것,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망령되이가 가볍게, 거짓되게 이런 뜻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는 표현들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번에 가면요. 100번 이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질문하고 우리 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까? 예, 문제 잘 한번 보십시오.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면 이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뭐라고요? 행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자 옆에 가만히 있거나 망령되이 하는데도 옆에서 뭐 이렇게 박수치면서 동조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고 분노합니까? 그럴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샌디가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옛날을 돌아보면은, 아, 그때 그렇게 할 걸, 우리 뭐 하죠? 후회하잖아요. 그 후회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그때 바르게 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났을 텐데 라는 그런 게 후회예요. 후회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안 한 거에 대한 게 후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면은 방지도 하고 그런 거 너도 하지 말고 그런 거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가 잘못되게 쓰거나 헛되게 쓰거나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조하지 말고 방조하지 말라고.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누구 이름으로 맹세시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 같으면 성경에 손을 꺼 맹세를 시키잖아요.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어떻게 해요? 진술치 아니하면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바르게 되어지거나 내가 말을 하면서 재판이 바른 길로 갈 때는 내가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지 못하고 그냥 막 가볍게 부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그냥 묻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아유 조금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실까, 그래도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지요,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들 이거 어려워. 살아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아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쳐지거나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질 때는 우리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하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네가 옆에서 이렇게 동조해서 그렇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옛날 생활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막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취급해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어느 생활이 다르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도. 옛날 교회에 남자분이 오셨는데, 옛날 교회는 구역예배가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낮에 그것도. 남자분이 오셨는데 새벽에 다 나오시고 교회 무지무지 잘 나오세요. 무지무지 잘 나오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분 참 괜찮은 분이네. 어떻게 저렇게 잘 나오시나. 이제 교인들이 다 이제 작은 교회니까 아닌데도 그렇게 이제 드러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이 집 저 집 전화해가지고 참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얘기하고 자기 큰 성장 배경을 얘기하면서 막 뒤에서 뭘 이렇게 뜯어내고 막 이렇게 달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죠. 나중에 보니까 성도분들 참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 신앙을 빙자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당하는 고통을 이게 알아달라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한테 줬던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다 거짓말인 거 있죠.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누구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예수 이름 팔아서, 교회 이름 팔아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거들라. 네가 불편해도 그 얘기해서 바른 길 같이 가게 하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들, 제 3계명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어느 생활에서 조심하길 바랍니다. 혹시 지저스라는 말을 우리 구원해 주신 그분이라는 뜻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른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나님이라는 뜻을 다른 뜻으로 사용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있으면 오늘 이후로는 싹 이렇게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이후로 싹 없애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후회라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후회입니다. 아, 다르게 할 걸.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그냥 막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101문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101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없습니까? 문제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뭐 하는 건 절대로 못하겠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없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그러면 경건되게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불러서 맹세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럴 때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구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합당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맹세를 하면서 뭐 하는 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뭐 어떤 분은 빙땅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격은 거기 못 미치는데 하나님을 갖다 팔아가지고 내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가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맹세를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문제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어떻게 맹세할 수는 없습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또 다 집어넣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정진시키려는 목적에서 정부가 그것을 요구하거나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부가 그런 거를 잘 요구 안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어서요. 정부가 거꾸로 다른 거 맹세하자고 막 그러고 나갑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좌파건 우파건 성도님들 세상에서 자기 뜻을 막 마음대로 펼치려 그러면 해야 되는 작업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 작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법을 바꾸는 겁니다. 법을 바꾸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법을 갖다 대면 다 거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법을 어떻게 하든지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이 자꾸 낯설어져요. 지금 동성애 계통부터 시작해서 낙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낯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까닭 이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막 돌아가. 전 세계가 지금 막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구절요. 신명기 10장 20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뭐하라? 예, 이 이름으로 맹세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이름으로. 저는 미국에 있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5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자기 여동생을 싸서 죽였죠.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총기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총기를 규제하자는 이게 얼마나 많이 지금 올라가고 지금 막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라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총기를 많이 팔고 이거를 법적으로 그냥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 법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 그 중에 뭐가 있나 그러면 생애 첫 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생애 첫 총. 어릴 때부터 총을 가까이서 만져야 총을 안전하게 다룬다고. 성도들 다 안전하게 다루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럼 열 받을 때 꼭지가 열렸을 때가 문제지 뭐 안전하게 다 안 다루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부터 총을 이렇게 생일 선물로 사주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 5살짜리도 부모님이 사준 총이에요. 부모님이 사준 종이인데 제가 총 쏘는 거나 이런 거 이렇게 애들 거 봤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총을 어릴 때부터 만지면 총에 대해서 안전도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섯 살짜리가 뭐를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그거로 쏘은 거죠. 근데 그게 쏘면 죽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런 법을 만들 때 저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생각 안 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냐는 겁니다. 총이라는 거는요, 간첩이 저격수가 땡겨서 쏴도 죽지만은요, 두 살짜리나 세 살짜리가 손가락 넣어서 땡겨도 총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아무데나 막 가질 수 있게 만들고 막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앞으로 자꾸 하나님 뜻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데 좀 이런 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회의하고 이럴 때 다 기도하고 하는 거 아세요? 기도하고 뭐 또 뭐 1년 중 개회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거 할 때 다 이런 거 하잖아요. 성도분들 이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다음 오늘 말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그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하고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레미야 4장 1,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서, 돌아온다는 뜻은, 구약에서 돌아온다는 뜻은 회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는데요.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나한테 돌아오라 그럽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묘하면, 맹세하면.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진실되게, 공평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면요. 주위에 있는 열방들도 다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너희가 복 받는 거는 둘째치고 주위가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나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 이거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 안 하시면 됩니다. 나 이거 꼭 지킬 거야. 그럼 꼭 지키시면 됩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엉거주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십계명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싫어요. 십계명이 보니까. 뭐, 전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그런데 십계명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 1계명 앞에 붙어 있는 서문. 우리 한번 보실래요? 제 92문.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그것만은 제가 외우라 그랬죠. 예. 그게 뭡니까? 십계명 앞에 붙어 있는 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요거는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지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왜 지킵니까? 참 십계명 뒤로 가면서 보면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제2가 뭡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제3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제 거기 3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맹세하는 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뭐 하는 건 조심하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 표현들도 영어 표현들도 있고 뭐 한국 표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가능하면 쓰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게 이제 우리 언어가 이제 순화가 되는 거죠.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늘 쓰던 거라서.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퀴즈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은 잘 안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금방금방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퀴즈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보면 막 성경책 이름 가지고 막 장난하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어디 모여있을 때도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알고 있어도 답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성도님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잠을 제일 잘 자는 사람 뭐 그럼 뭐라 그러죠? 뭐 go to bed로 제자 이름 대봐라 그러면 베드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막달라 마리아 이름 갖고도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렇게도 하고요. 또 뭐 성경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 애를 제일 잘 베는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뭐죠? 에베소서 하하하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도 제가 그런 거를 깨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때가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부 회장님이나 이런 게 성경책이나 이런 거 갖고는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재밌어요. 근데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 갖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02하고 103은 우리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고요. 알러지뿐만 아니라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좀 위로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많이 웃으시고 많이 칭찬하시고. 전번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뇌 연구하는 사람이 칭찬하면은 칭찬을 듣는 사람은 돈 다발 버는 거하고 뇌가 느끼기에 똑같은 걸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칭찬해 주시고 뭐든지 이렇게 험담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시고요. 칭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한번 하십시오. 예, 당신은 가만히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라든지 뭐 하여튼 칭찬 한번 하십시오. 예.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칭찬할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칭찬할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이러고 살아가지고 평생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말이 당신은 양치질하는 모습이 예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라도 자꾸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칭찬이 어색합니다. 왜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을 붙들고 칭찬하면 물이 육각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물을 넣고 여기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면 물에 있는 결정들이 다 해쳐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남을 칭찬하면 이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도 이 몸에 있는 이게 육각수가 되고 칭찬하는 나도 육각수가 되는 거지. 이걸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하면요. 나도 이 물이 깨어지고 상대방도 물이 깨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식을 드시면서 뭐든지 하나 칭찬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주 앞에서 또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꽤 딱딱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의 일종이라고 하나님 더 잘 가까이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지키며 그렇게 지키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쉽니다. 그냥 쉬지 말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또 주님 앞에서 서로 즐겁게 칭찬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피곤을 싹 풀며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쉼을 얻게 되는 그 평안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문 여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공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마치고 또 아까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합니까? 딱 보면요, 끄트머리에 가면은 순종이에요. 끄트머리에 가면은 뭐 기뻐한다, 은혜 받았다, 뭐 했다, 뭐 했다가 많은데 딱 끝머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요,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묵상하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뭐 연구하라고 주신 겁니까?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 형상 안 만들고 절 안 하면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그 센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드러나고.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어떤 젊은 새댁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텔레비에서 한국에 이게 공영방송인지 아니면 그냥 그 케이블인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에서 자기가 아는 이 친한 집에 가가지고 불을 7군데 불을 지르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텔레비에서. 그게 예사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가만 보니까 시댁이 조금 살거든. 부산에 있는 시댁에 새벽 3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던데. 이분 되게 부지런해. 보셨죠? 새벽 3시 56분에 시댁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7군데다가 다 놓고 불을 휘발유에 해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들려서. 성도분들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텔레비에서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집 인근이나 거기에 들어가서 7군데 불을 붙이면 복받고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시댁에 들어가서 한 거라. 성도분들 세상에 이런데요 이렇게 탁 홀 끼면 그 참 그게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괴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어떻게 젊은 여자가 새벽 3시 56분에 시아버지 집에 들어가지고 불을 지릅니까, 그게? 지금 이 우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그거 하면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는데, 구약의 이 역사를 보면 전부 무슨 역사입니까? 우상의 역사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이 십계명은 이렇게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아, 지키라고 주신 거구나. 근데 뭐 설명이 이렇게 있지만은요. 이제 102번 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맹세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102번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캐톨릭을 염두에 두고 준 말씀입니다. 102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아멘. 보십시오.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이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십시오. 올바른 맹세란 그 밑에 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시고 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증거하시고 만약에 그대로 안 하면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요.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어떤 다른 걸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 이름을 갖다 걸고 맹세하더라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기. 참 재밌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갖다 걸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렇게 지키면 본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헛되이, 거짓되이,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걸고 맹세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메어져. 로마서 9장 1절 보시면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로마서 누가 썼죠? 예,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로마서는 바울의 글입니까? 그럴 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내 양심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이방에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막 돌아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그게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잡아서 옥에 넣고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통이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우리 이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먼저 받고 예수님도 그 땅에 왔는데 왜 우리는 돌아오지 않죠? 그러는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성령 안에서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전가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룰을 바꾸셨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할례를 받고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 룰이 뭡니까? 이전에는 혈통으로, 이전에는 핏줄로, 이전에는 DNA로 이 사람들이 결정이 됐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바뀐 룰은 뭡니까? 그러면 그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무슨 룰이 됐습니까? 이제 믿음의 룰이 됐습니다. 믿음의 룰이 됐는데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달라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핏줄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성경 구절이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옥 같은 성경 말씀들이 있을 때는 보면 앞뒤로 보면요 그 고통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뱉어낸 말들이 9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해서 맹세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증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는 그런 맹세나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민이요. 9장, 10장, 11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큰 설명을 드렸거든요. 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9장, 10장, 11장 집에 가서 보면요. 이해가 빨라집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없이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요. 그냥 토막으로 나오는 말씀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요. 그것을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무슨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야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103이 뭔가 하면요, 103, 제가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실라부스를 보시면 제 14기 성경대학 실라부스도 보시면 다음 주 휴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좀 휴강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라. 제 103번 봅니다. 103번. 103번은 제 4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제 4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4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해라.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누구 전부 다 쉬게 하라. 이게 제4계명입니다. 그런데 제4계명에 대한 설명은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보다도 4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쉬운 거 있죠. 일단 제가 103문 질문을 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답을 합니다. 제103문 제4계명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날은 쉬는 거다. 일은 엿새 동안 충분히 열심히 해라. 그럼 먹고 산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 복음 전파와 복음에 관한 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며. 언제입니까? 안식일 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천지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안식일날 지키다가 성경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일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날은 복음 전파와 자녀들 교육, 복음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어떻게 참석합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어떻게 지킵니까? 그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에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보시면요. 나의 평생의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날은 하늘나라에 가서 맛봐야 되는 평강을 우리가 교회 와서 맛봐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맛봐야 되는 평강을 주일날 여기에서 맛보는 겁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 그럽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면요, 그날 와서 이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사람하고 막히거나 사람하고 싸우거나 일에 짓눌리면은 주일날 와서 일하다가 그냥 막 힘들어서 막 입이 툭툭 나올 때도 있고요,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주일 안식일의 의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일을 조금 쉬셔야 돼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마음을 정돈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누구하고 막 부딪히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서 조용히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사람하고 푸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우리도 쉽니다는 뜻이 있으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맛봐야 되는 그 안식과 평안을 이 땅에서 그날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님들, 근데 교회 와서 너무 일에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지면요, 그게 다 깨지잖아요. 막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옆에 보니까 놀고 있거든. 아, 쟤는 왜 교회 오기만 하면 놀아? 이 부엌에 일이 이렇게 많은데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평안이 다 깨지는 거라.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조금 쉬셔야 돼. 왠가 하면 교회는 그래도 돌아가거든요. 내가 쉬어도 돌아갑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 거, 목사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평안이 없을 때는요, 잘 보셔야 돼. 그 하늘 평안을 이날 맛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감이나 뭐 사람관계나 직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깨어질 때는 딱 앉으셔야 돼요.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남 탓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귀가 나를 덜 쑤셔가지고 내 평안을 못 평안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늘 평안을 그날 맛보는 겁니다. 예배드리면서. 주일은 하늘 평안을 그날 맛보는 겁니다.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 큰 틀을 가지고 계셔야 교회 섬기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왜 지칩니까? 그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지치지. 성도들 평안이 있는데 지쳐요? 기쁨이 있는데 지쳐요? 기쁨이 넘치는데 지친 사람 봤습니까? 평안한데 지친 사람 봤습니까? 뭐 번아웃이 됐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평안한 하늘 샬롬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고요.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으면요. 지치질 않습니다. 물불을 가지고 가리지 않고 뛰어도요. 그 몸이 지치질 않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뜻이 뭡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헌금 내고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뭡니까? 하나가 하늘 평안을 그날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장 큰 주일날 가장 큰 그 주된 게 뭡니까? 그럼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헛뜩하든지 예배에 성공해서 예배에 하나님 잘 만나면요. 그 다음에는 구역도 그 다음에는 단체도 다 즐겁습니다. 예배가 막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몸이 막 쪼그라들고 이러면요. 이거는 뭐 그 제 잘못이 90% 8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요? 예배 살아야 그 다음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늘 평안을 서로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 4구역, 죄송합니다. 제 4계명을 보시면, 제 4계명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일로 가십니다. 우리 92문. 10계명의 제 4.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천천히.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10계명 주셨습니까? 연구하라고, 묵상하라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10계명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그 요거 지금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못 지킬 만한 거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지만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제 4.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그러면 이건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면 주일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이나 어떤 것들이 컨티뉴이티가 있는 게 있고요.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디스컨티뉴이티. 그러나 안식의 개념과 안식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컨티뉴이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이유는 그것을 다 완성시킨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discontinuity. 이건 더 이상 쓰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 의미만 해서 뭐 안식일이라든지 그러는데 continuity는 뭡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그럴 때는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면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열심히 일하는 6일 동안에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 7일째가 되는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평안을 그날 맛봐야 되는 거. 이거 하나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의 샬롬을 그날 맛보는 날이라. 제일 밑에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제4는 제일 마지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날은 뭡니까? 그러면 주일날 문을 열면 이 매상이 꽃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 꽃배기가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저 목회하면서 그거 가지고 뭐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다 쓰시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 안 쓰시고 가시니까 자녀들이 싸우더라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없으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은혜만 기억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구한테 좀 덜 가고 덜 적게 가고 많이 가고 이거 가지고 마음 상해하더라고. 그럴 거 없잖아요.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지금 조금 주시고요. 이만큼이라도 갖고 계시면 지금 쓰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힘든 사람들 불러서 커피도 사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실 때는 그냥 싹 아무것도 없이 가십시오. 또 있는데 가실 때는 자녀들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을 잘 해놓고 가십시오. 그게 살아가는 지혜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자녀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안식일이 뭡니까? 그럴 때 안식일은 하늘 평강을 맛보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렇게 더 많이 보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4까지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주일날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찬송 들을 때, 내가 기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냥 다른 찬송이 나오잖아요. 예전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샤워할 때부터 하나님 저 오늘 또 옷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기쁨으로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면서 제가 부탁 하나 합니다. 우리 이북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북은 저도 잘 모르겠어. 그분들 뭐 생각이 어떤지. 근데 이북이 잘하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이북이 잘하는 거. 땅굴 파는 거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땅굴 파는 거. DMZ 있는데 한 20개쯤 와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 미국이 진짜 이북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는요, 핵무기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슈퍼노트라고 아세요? 100불짜리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글을 보니까 그냥 은행에서 주르륵 하면서 하는 거로는 이게 안 잡히는 거 있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잡히는 거 있죠. 이북에서 만든 게 미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한 장비만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북이 잘 만듭니다. 그 이 사람들 대단해요. 또 이북이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컴퓨터는 보급이 얼마 안 되는데 해커들 실력은 뭐 대단하다. 그 다음 아리랑 공룡과 같은 대규모 선전은, 이게 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이북같이 그렇게 고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개방해서 어떡하는지 먹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북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그러면 저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이북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물질이 모자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위에게 베풀 줄 알고 주위 사람을 격려하며 배려하며 또 주일이면 나와서 하늘 평안을 또 맛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돌보며 배려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딱딱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순종하며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